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았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모든 유대 백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노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노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노데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려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아서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청한 날이 되어 헤롯은 왕이 입는 용포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His blood makes me whole. as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Was offered at Calvary for everyone. Greatest of treasures, and it's mine to die. Though my sins were as scarlet, he has washed them away.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한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니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세.
예레미야서 제2장.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서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도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도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러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희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창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참으로 너는 애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핀으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을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홀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저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속에 들어와 바울의 수고와 공로를 자신의 것인 양 왜곡하고 바울에 대해서 곡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역할과 사도권의 증거 그리고 자신의 복음 증거의 영역인 고린도 교회 속에서의 자신의 업적을 매도하려는 괴휼의 역군들에 대해 단호한 바울의 변명 속에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도 금식도 선행도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상급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칭찬에 비교될 수 없고 나의 역할과 업적은 사실 사람들 속에서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를 교회의 섬김의 직분의 조건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이죠. 바울의 모범이 이러한 신앙적 사실을 보다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을 바울이 서신에서 읽게 되는데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종류는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럼에도 이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기능을 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믿음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은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신앙성장에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빛이나 예수 기도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을 갖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분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분량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은 예수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비교한다면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으로 비교하여 격려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늘 세속적이고 죄악된 기준으로 판단하려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방 세계를 향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린도에까지 복음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기준, 그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기 기준의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류는 남의 수고를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는 죄악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영광 도둑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안타까운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철학적인 학문으로 나아갔다면 고린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지만 복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고린도에까지 이르렀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신앙의 자세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의 수고를 자신들의 것인 양 위장하고 선전하고 도적질한 사람들은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도 도둑질하고 요즘 지적 소유권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짜 학위까지도 만들어서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이죠.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방인이라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분량을 지켰고 이런 자세 때문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사람에게나 교회에 허락하셨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마지막 주제는 가장 바람직한 칭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도 본문 17절과 꼭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면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겠고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겸손이 자랑의 비결임을 말씀하는 곳은 성경에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바울은 봉사와 섬김의 모범을 기쁨의 성경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귀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내가 한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시는 봉사, 그리고 귀도 예수로 자랑,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론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자신도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18절의 공동번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란 사람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지옥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신다면 만족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섬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해체 모인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만년의 로마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 모함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확산될 수만 있다면 기뻐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런 신앙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15절에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고백을 바울처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존귀와 또 영생의
Yea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분이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은 은과 금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주 예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가시밀관에 등을 채찍질해 손과 발을 못에 옆구리를 창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 열두 군단의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인류가 저지른 수천 년의 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세상에서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할 때 하나님까지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장차 우리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에서 찬양에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 찬송이라는 단어가 218번, 찬양이라는 단어는 90번, 찬미라는 단어는 4번, 송축이라는 단어가 38번, 노래라는 단어는 188번 검색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개역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찬양을 권면하는 단어가 538번 나옵니다. 내가 직접 찬양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찬송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가르쳐 찬양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꼭 설교와 성경 공부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곧 술에 충만해지면 그 술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화답은 찬송을 통해 서로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speaking to one another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addressing one anoth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찬송이 온 세계에 울려퍼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